우리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원래는 11절부터 이제 24절까지의 본문인데 그 중에서 22절부터 24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우리가 이제 주 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의 기도는 아니고 사실 제자들의 기도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제 기도이고 또 이것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반복해서 이렇게 암송하도록 주신 그런 말씀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부르시도록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의 하늘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좀 잠깐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는 전능자 하나님 그렇게 이제 불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실 때 십계명에 보면은 그 중에 이제 너는 그 이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이제 개역성경에 망령되이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망령되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헛되이 그렇게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명령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뭐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이제 영어에서 father가 이제 그 직계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상도 물론 이제 포함하는 말인데, 이 예수님과 이 대화 과정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시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진 그 하나님은 참 다정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사실 대단히 좀 두렵고 엄격한 그런 하나님이셨음이 틀림없습니다. 그 구약의 그 제사제도 같은 걸 보면은 얼마나 엄격합니까? 얼마나 까다롭고 그리고 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또 두려운 일이었습니까?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면 피가 없이 들어간다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들어가면 즉사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법궤를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만질 때도 죽었고 다른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죽은 그러한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히 두려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 신약성경에 보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바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세 번이 나오는데 두 번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에 있고 나머지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갈라디아 4장 5절 6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우리가 부르짖게 하셨다 이런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도록 하시는 곳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하나님 안에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다 있으실 터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어떤 속성이 사람 안에 지금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안에도 분명히 어머니의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으신 거 맞는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이제 부르고 계시고 다 성을 표현할 때는 그 남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이단들은 하나님을 자꾸 또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머니 신, 어머니 신을 숭배하는 이러한 사상은 사실 이교도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뭐 다이아나가 됐건, 뭐 헤라가 됐건, 뭐 이러한 어떤 여신 숭배에서 이제 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로마 캐톨릭도 마리아를 이제 어머니라고 이제 이렇게 호칭을 하고 엄마 삼창도 하게 하고 그렇죠? 엄마 이렇게 우리 저기 주여 삼창 그 개신교회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엄마 또는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잃어버린 어떤 것에 대한 비유가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3절부터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4절부터가 이제 그 잃은 양의 비유를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8절서부터가 이제 잃은 동전에 대한 드라크마, 잃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11절부터가 이제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까지 두 아들에게 다 나누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처럼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뒷부분이 저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으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이제 맞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이 돌아온 아들, 즉 탕자라고 불리는 이 돌아온 아들에 이제 보통 많은 초점이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그것보다는 좀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한 이 이야기 외에도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그 아버지에 관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관해서 이제 조금만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버지의 마음. 이것은 아마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 좀 많이 좌우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단히 엄격하신 분이었으면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 일단 혼나는 생각부터 나게 되죠. 아버지는 뭔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잘못했을 때는 나를 꾸짖는 분,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던 분이었으면 아버지 하면 술부터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았다면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그 자녀에 대한 사랑. 이것이 정상적인 그 자녀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녀를 증오하거나 자녀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기꺼이 그 아들을 또는 자녀를 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매스컴 신문기사나 TV를 통해서 어떤 건물이 붕괴됐는데 그 건물 붕괴된 걸 다 이렇게 헤집고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또는 뭐 어머니가 그 자기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자기는 죽었는데 보니까 그 아이는 살았더라. 이런 우리가 뉴스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눈 속에서 길을 잃고 눈 속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발견해 보니까 이 아버지는 또는 어머니는 꽁꽁 얼어서 죽었는데 자기 체온으로 그 아이를 녹여서 그러면서 보호해서 그 아이가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것은 기꺼이 그 자녀를 대신해서 죽는 그 마음입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 이제 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이 또 다른 표현이 이제 보살핌입니다. 보살핌. 아버지 하면 우리는 보살펴주는 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천방지축,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할 때 잠시 한눈을 팔면 그때 사고가 나죠. 잘 지키고 있다가도 잠시 한눈 팔면 그때 이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기에 이 아버지는 자녀와 있을 때, 어린 자녀와 있을 때 늘 잠시라도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보는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암탉이 자기 새끼들, 병아리들을 날개에 품는 마음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네, 죄송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살피는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이 사랑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때 그것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마음, 이게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왜 자녀를 책임집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기가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옆집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잘 대해줄 수는 있지만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일단 부모가 됐으면 자기 자녀를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양육에 대한 책임,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를 양육해야 된다는 책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또한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 이 고아는 자신의 양육을 책임질 존재, 즉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이 자녀의 삶을 책임지고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이 어미새가 부지런히 이 벌레를 물어다가 그걸 토해내서 그래서 자기 새끼들에게 먹이는 것처럼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게 자기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즉 자신의 아들인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 성경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 되는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아담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 아담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자기의 그 이 수치를 가리고자 두려움 속에서 옷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입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자신의 자녀 아담을 위해서 직접 옷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아담이 범죄한 채 영원히 마귀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을 염려하셔서 그래서 이 아들이 생명나무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담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담에 대한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아담을 징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담에 대한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아버지가 이제 이 아담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즉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약속을 이제 창세기 3장에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책임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또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작년 성경 공부할 때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호세아 지금 1장 10절에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이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는 물로 마시게 하시고 또 이 옷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그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시는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신약의 아들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주신 분께서, 사실 예수님을 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내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한마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의 표현이 첫 번째 보살핀 마음이고 두 번째 책임지는 마음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로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마음은 위로하는 마음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대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바꿔 얘기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권면과 위로, 위로는 고난의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마음 중에서 또 가장 두드러지는 마음이 이제 바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아버지의 그 자녀에 대한 용서, 이것을 가장 웅변적으로 표현하는, 대변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소위 탕자의 비유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보니까 이 작은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종들도 여럿 거느리고 이런 것을 볼때 대단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작은 아들이 받은 재산, 상속 재산 또한 상당량일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의 전통상 그 장자에게는 두 배의 몫을 주기 때문에 자기 형보다는 못한 양이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양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그러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이거 재산을 잘 이렇게 관리한 것이 아니라 이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 형이 이 아들의 이 행태를 어떻게 딱 한마디로 정리하냐면, 30절에 보시면, 아까 저희가 25절 이하는 읽지를 않았는데, 그 30절에 이제 형이 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막 기뻐하면서 막 잔치까지 벌여주는 장면을 보면서 형이 대단히 마음이 상했죠? 그래가지고 불평하면서 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이제 30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오랫동안 이 재산을 다 쓰면서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형이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는 사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제 아들이 회개하고서 이제 돌이켜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완전히 비참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17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 20절에 이제 보니까는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집에 안방에 앉아 있다가 아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아들이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그 아들을 알아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고대하면서 거리에 나가서 언제나 돌아올까 하고 그 아들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사실 매일 안방에 앉아있다가 어느 날딱한번 나갔는데 지금 이렇게 발견한 그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허구한 날이 동네 길모퉁이에 나가서 자기 아들이 혹시 오늘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여기 보니까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먼저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감히 이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서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츠리면서 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그 희미한 형체를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래서 그 아들임을 확인하고 먼저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실 이 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뭘 먹고자 했습니까? 돼지에게 주는 그 곡물 껍질, 그 돼지 여물 같은 것을 먹고자 했는데도 못 먹을 정도였으니 어떤 것을 먹고 살았겠습니까? 그런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반지를 끼운다는 이야기는 반지는 남자에게 이렇게 반지를 끼우는 이런 것들은 이것이 단순한 장식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 같은 경우에도 그 반지가 도장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칙령 같은 거, 칙서 같은 것을 내릴 때 그 반지로 이렇게 진흙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신분 표시를 하는 그런 용도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지를 끼웠다는 얘기는 다시 아들로 받았다는 그러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겼다. 그러니까 신도 신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온 이 아들에게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 면목 없는 이 아들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써달라고 부탁할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다시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성경이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15장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이 뭐냐면, 형이 이제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종들 중에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그 형에게 대답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으므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safe 또는 sound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사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깝게 여겼다면 뭔가 단단히 사단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또 건강하게 이렇게 지금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기꺼이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다. 하늘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기꺼이 용서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이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훈련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훈련하고자 하는 마음. 자, 여기서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상속 재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아들을 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들이 지금 재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혼자 떠날 정도면 지금 애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성장할 때까지 이 아이를 아버지가 지금 잘 이렇게 지켜봐 왔는데, 형은 대단히 성실하고, 여기 형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중에 보면은, 나는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큰아들은 보니까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르는 적이 없는 대단히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둘째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가 지금 만약에 성실한 그런 스타일이라면 애초에 재산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먼 나라로 그걸 가지고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걸볼때이 평소에 이 아들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얘는 성실하지 않아요. 얘는 물질 관리도 엉망이에요. 얘는 또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맘대로 이렇게 좀 버릇없게 그렇게 지금 행동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맡겼을 때 책임감도 없고 그것을 관리할 능력도 없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재산을 주면 다 허비할 걸 아는데, 그런데 지금 적은 양의 재산을 가져간 게 아니라 상속 재산 전체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은 이 자녀들에게 상속할 재산 중에서 이 둘째가 받을 양, 그러니까 큰형에게 주어질 몫을 땐 나머지 양 전체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양의 이 재산을 이 둘째 아들이 요구해서 그것을 줄 때의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이걸 줄까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탕진할 것을 알면서 왜 이걸 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재산 전체를 다 소모하더라도 이 아들이 뭔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다면 내가 왜 그것을 아까워하겠느냐 하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자녀를 올바로 교육하려는 마음, 이것이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에 걸쳐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딱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날짜를 둬가면서 6일 동안에 걸쳐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 모든 것이 지금 사람을 위해서 이제 사실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이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된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 우주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이전 우주가 불에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 하늘과 이 땅, 그러니까 우주예요, 그게. 하늘과 땅, 이것이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간직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것이 지금 원소가 다 해체돼서, 그래서 이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처음부터 잘 행했다면 사실 하나님이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그렇게 다 해체시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지금 이 창조된 이 우주 만물이 지금 해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이 아담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이 아담을 회복시키고 이 아담을 다시 얻기 위해서 뭘 소모하시는 것입니까? 우주 전체를 소비하시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를 잃고서라도 아담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인간을 바로잡으시는 대가, 그것이 우주 전체입니다. 또한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은 이제 징계하는 마음입니다. 이것 또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실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이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이 눈동자처럼 보살피고, 또그 자녀를 위로하고, 또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용서하고, 자녀를 훈련하고, 그러한 것들도 또 중요하지만, 또이 아버지의 마음 중에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징계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경험해 보셨듯이 사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보다 징계하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떼를 쓸때 그것을 주는 게 쉽지, 그것을 징계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마음이 상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지 주고 싶은 게 그게 1차적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것을 다 줬을 때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자라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이제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제 저의 경우에도 이제 제가 늦게 결혼을 해서 이제 참 마흔 하나에 이 첫 아이를 이제 낳고 이제 지연이를 낳고 참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를 볼 때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정말 보통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 아빠들이 이제 자녀를 낳아놓고 나서 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하잖아요. 저 또한 똑같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들더라고요. 야, 정말 이 아이가 제 앞에서 울고 웃고 참 어리광을 부리고 이렇게 참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제가 이 아이가 이제 그 원하는 것을 이제 거절해 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다 받아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 살경이었나요?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조금 얘가 이제 좀 영악해지면서 이제 뭔가를 약간은 좀 분별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때를 쓰는 것을 제가 발견했을 때 이제는 한번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회초리를 준비해서 그 회초리로 이제 우리 지현이의 엉덩이를 세게 세 대를 엉덩이를 딱 하고 때렸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 전까지는 저와의 그 완전한 그 신뢰, 그 눈빛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아빠 앞에서는 내가 뭘 해도 내가 받아들여지고 이 아빠는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참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런 눈빛으로 항상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회초리를 한번 그 때린 그 순간에 그 아이의 눈빛, 그것은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너무나도 당황한 그 눈빛, 우리 아빠가 나를 때렸다는 이 눈빛, 이 눈빛에서 그 완전히 지금까지의 그 좋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 무너진 것 같은 그 표정,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가 정말 이 과장이 아니라 제 속에서 뭔가 이게 이 면도칼로 뭔가를 탁 째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제 안에서 와락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좋은 관계가 깨졌다는 그 느낌. 그래서 얘가 막 횡설수설하면서 막 그 전까지 하지 않았던 어떤 헛소리 비슷한 걸 막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제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 아이는 이게 맞아서 아픈 거, 이거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제가 이제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부모님이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뭐 마음에 묻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부모의 어떤 그 마음을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순간에 좀 느껴봤습니다. 징계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정말 사랑하는 그 아이를 매를 든다는 것,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또한 매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래 11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대단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즉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처다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또 이 교회, 건물 말고요, 이 사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양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농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곡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령관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들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감격적인, 감격스러운 그러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농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부를 수 있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우리가 친구로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러한 이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이야기할 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정을 정말 좋은 아빠와 좋은 엄마로서 또는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로서 좋은 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정말 충분한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나중에 커서도 얘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때 그 풍성한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인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가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시듯이 이단에 빠지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이단에 빠지면 대부분이 가정이 파괴가 돼요.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그 이단이 마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 건전한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가정이 파괴되더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니까 남편은 둘째로 쳐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안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헌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교회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갈수록 우리의 가정이 튼튼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를 생각할 때 자녀의 삶은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우리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 존재들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서 그래서 남들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서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 그 삶, 그것은 고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 없이 방치된 그 밭에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만 무성한 것처럼 아버지 없는 이 고아의 삶은 황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그 아버지가 계시고 또 우리 이 밭을 인생의 이 밭을 방치하지 않고 이것을 경작해 주실 이 농부가 생겼다. 이게 바로 구원이 의미하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그 어떤 합당한 권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자녀들을 보살피고 또 필요를 공급하고 또 위로하고 또 잘못했어도 용서하고 또이 아이를 또 훈련하고 또 필요하면 징계도 하는 그러한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이런 필요를 공급하고 보살피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훈련하고 징계하는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러한 사랑을 표현하실 때 특별히 제가 오늘 그 훈련에 대한 것을 조금 강조했는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치실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기꺼이 자기가 가진 전부를 다 소모해 가면서라도 이 자녀를 훈련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최종 어떤 목표점은 어디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아 갈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우리가 낭비하고 소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그걸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쏟아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이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중에 아직까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아, 아직 시작되지 않은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러한 아버지를 속히 발견하고 그 아버지를 마음속에 온전히 믿고 모셔드림으로써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우리 중에서 만약에 그게 어려운 일이었으면 아무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대단히 쉽게,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것을 대단히 쉽게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믿음 하나만으로 그렇게 될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안 되시는 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속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여러분이 각자가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데 내가 그 아버지와 이 아들의 이 관계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내가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잠깐 점검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